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세워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1장 12장 말씀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통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11장 12장 말씀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과 12장의 한두 구절을 볼 텐데요. 그냥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을 제가 읽고 아랫부분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더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였음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르호보암 세 번째 시간 보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를 하고 싶어서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을 시작했는데요. 3주의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제가 가장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정리하는 이 사람을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운동을 꾸준히 했던 게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작년 1년은 운동을 꾸준히 한 해 동안 했습니다. 시작은 어깨가 아파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동기부여는 사람에게 지속성을 심어둡니다. 책상에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3, 4시간만 앉아있으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안 돼서 그때만 괜찮아서 이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그러다 보니 처음 한 4, 5개월 정도는 상체 운동 위주로 했겠죠. 상체 운동만 했습니다. 저는 뭐 몸을 만들러 간 게 아니라 어깨를 풀러 간 거였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근육 운동만 꾸준히 했습니다. 한 3, 4개월 지났으니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쉬어도 통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운동이라는 곳에 하러 가다 보면 거기가 또 다른 기준이란 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이고 성별이고 상관없이 저 사람의 몸, 나의 몸, 초라한 몸, 훈련된 몸 이렇게 비교치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군살 없는 몸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샤워할 때 이렇게 안 보게 되는데 안 보는데 이렇게 운동해서 가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좀 부끄럽고 초라하고 뭐 이런 모습이 되니까 군살 없는 몸매를 만들고자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럴듯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말이죠. 그쯤 되니까 선배님들의 조언이 들렸습니다. 제 나이엔 군살 없는 몸매나 상체 근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관절이 부러지지 않게 하체 운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45세 나이에는 이게 늙음을 준비한 운동을 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하체 운동을 해야겠다. 나중에도 내 고관절이 멀쩡할 수 있도록 내가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체 운동을 하자 해서 하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줌에 하체 운동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운동량도 좀 많고요. 그러니까 문득 그 기계에 앉아서 또 통증을 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도 없다. 그래서 이게 뭐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라는 그런 끝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로 며칠 이후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파가 찾아온 그날 아침 새벽에 문을 열고 나섰는데 이분 7시, 6시 반 정도에 한파가 찾아 이렇게 나섰는데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럴 필요가 없다. 들어서 그 이후로 한 달간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쉬었어요. 날이 풀리고 있죠. 이 시점에 저한테 두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마음. 이젠 되었다. 어깨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물론 곧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만 어깨 통증을 안 오게 할 만큼의 운동은 어떻게 하든지 배운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굳이 어딜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깨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굳이 내가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고관절을 위한 운동은 3년 뒤 48세에 시작하자. 50을 기다리며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되었다.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제 한쪽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한쪽 마음엔 정말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확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제가 사실 돌아보면 1년 중에 긴장하고 집중해서 하는 건 한 3개월 정도 나머지 그냥 슬슬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그 아플 만큼 들지 않습니다, 절대. 아프다. 빨리 내려놓고 이렇게. 아파. 그럼 근육이 늘지 않죠. 한 3개월만 아픈데도 한 번 더 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머지 기간은 힘든데 하면 러닝머신을 껐는데 한 3개월만 그래서 좀 더 뛰어야 뭐 지방이 연소가 되는 내 안에 무엇인가 연소가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이왕 가서 시간을 쓰는 거 집중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확 놓고 확 퍼질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 제가 살이 붙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 몸이 무거워진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까지는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렇다고 느껴지면 운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질 만큼 운동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웬만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할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아예 안 하지도 않을 거지만 제대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상태로 쭉 해서 이렇게 웬간한 상태로 쭉 갈 거라고 거의 확실합니다. 왜요? 그게 저의 심리적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무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보통이 깨어졌다고 하면 거기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보통 이상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몸이야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전 27년 동안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오랜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교회라는 곳을 다닌 건 27년이 되었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진지하게 다니게 시작된 계기는 하체 운동으로 비교해 볼까요? 좀 내면의 영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마음 안에 있는 공허감, 또 때때로 나는 무의미함, 이런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약간 마음 가운데 핵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마음 가운데 좀 중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어주시는 과정, 하체 운동이라고 표현해보죠. 나를 지탱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처음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6살에 사역자 쪽으로 들어섰고요. 그러면서는 다음의 고민은 상체 운동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당길 수 있고 밀 수 있고 삶의 영성.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해내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나? 그렇죠? 내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떤 재능이 필요하고 그 재능을 어떻게 갖고 와야 하는가? 삶의 형성에 대한, 상체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일정 기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심이 좀 잡혀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삶을 좀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생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찾아온 질문은 이게 사람이 좀 군사로는 몸매여야 되는데 다리 두껍고 팔 두껍다고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기 싫은 부분이 붙어있으니까 모양새가 안 나고 건강해지진 않더라고요. 뭐예요?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리를 키우고 팔을 키우고 어깨를 키우고 하더라도 내 안에 보기 싫게 붙어있는 이 군살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좀 다른 측면이 필요하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해요. 뭔가 꾸준하게 덜어내는 과정, 그리고 안 먹어야 되는 건 좀 안 먹는 결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거 좋은 것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좀 덜한 한이 있어도 나쁜 걸 좀 안 해내는 것. 경건의 영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전체로 다듬어주고 균형이 잡힌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저항심이 좀 있어요. 저는 이쪽이 좀 약해요. 저는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해내가는 재미는 내가 알겠는데 뭘 안 하는 재미는 좀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더 잘하는 걸로 내가 못하는 걸 그냥 커버하고 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걸 없애려고 안 하는 저항감 같은 걸 또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든 이걸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겠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끝도 없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끝도 없다. 처음엔 예배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엔 주중에 큐티 좀 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좀 하면 되는 줄 알았고 개인기도 한 시간 정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처음에 15분도 안 할 때는 15분 하면 된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30분 해야 되고 한 30분 했더니 한 1시간 해야 되고 이제 목사 되고 이제 계속 어쩌고 할 때 한 두세 시간 해야 이게 되고 그러니까 뭐 아 이거 끝도 없다. 그럴 때쯤 그런 계기들이 있죠. 어떤 한파가 찾아옵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계기들. 개인 사이의 시도도 있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럼 갑자기 그거에 신경 쓰느라 신앙적인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점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다가 고민되는 날이 생깁니다. 아, 나 신앙생활을 좀 안 하고 있고 제대로. 내가 이대로 하면 내 신앙적 중심이 좀 흐트러질 것 같은데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없고 다시 하자면 좀 귀찮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이거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근데 제가 예상하기엔 제가 어떻게 할지 저는 알고 있어요. 뭐예요? 전 적당히 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되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전 그럴 때가 되면요 바싹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강구하고 몸부림치고 저를 원래 컨디션으로 회복시킵니다. 근데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내 고질적인 문제를 깨트려가면서 더 나은 쪽으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영적 상태가 있고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보통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는데 그 이상한 것을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젊을 때 느꼈던 신앙적인 전성기를 기준점으로 형성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20살 때 되게 은혜로웠다. 그럼 거기가 기준점에 어떤 사실 거기가 최고치로 설정이 돼요. 내가 여기보다 지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면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아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 중에 나름대로의 전성기를 설정해 놓고 그 전성기의 경험이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종착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 거예요. 그걸 보통이라고 정의하고는 그 보통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이 보통의 습관 많은 사람들 갖고 있는 영적으로 이게 괜찮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보통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참 평범한 사람이에요. 르호보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자기가 아 솔로몬의 아들로 내가 이제는 왕이다 라고 할 때는 자기가 너무 자신감 넘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건방 떨고 까불다가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진입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설교했던처럼 바싹 엎드려서 내 자존심을 구기고 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죠. 그날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가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죄송해요. 지영자님 미안한데 나 물 좀 더 줄래요? 물이 떨어졌네.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3년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내 멋대로도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왕의 역할을 해나가야겠다고 해서요. 3년 동안 겸손하게 자기 역할들을 잘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같았다고 표현된다니까요. 한 3년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부국강병해졌습니다. 자기도 존경받고요. 안정됐죠. 자신감이 다시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않기 시작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그냥 편안하게 해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을 흉내내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흉내내고 이집트를 따라하고 싶으면 이집트를 따라하고 뭔가 신기하고 재미는 있다고 하면요. 그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겠어요? 다시 문제가 생겼겠죠. 다시 문제가 생겨서 이집트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국경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으로 적군이 진군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할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순간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근데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면 심판하시는 거죠.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는 거면 버리시는 거죠. 죽이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겸비해요. 여러분 이건 욥의 기도예요. 여기서 르호보암이 또 엄청나시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존심으로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이 외국 군대에게 성전과 궁궐에 있었던 보물들을 다 약탈당하고 하지만 국가는 보존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웬만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갑니다. 르호보암이 보통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요 삶이 안 좋아질 땐 겸비해요. 내 인생에 좀 어떤 문제나 이슈나 숙제가 닥치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되게 겸비합니다. 근데 삶이 좋아지면요 그 좋아진 삶을 더 나은 삶, 더 맞는 삶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않아요. 더 제대로 살기 위한 자산으로 쓰지 않습니다. 삶이 나아지면 그땐 방만해져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해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느라고 그동안 쌓였던 거 풀어요. 자기의 밀어놨던 자만심과 욕심과 게으름과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시 문제를 만들죠. 그럼 그때 다시 겸비해집니다.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보통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의 좋은 선택들을 하면 보통이 된다고 오해해요. 여러분 보통의 좋은 선택을 하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좋은 선택과 특별히 나쁜 선택이 아니라 웬만한 좋은 선택들을 하면 보통 사람이 된다고 착각해요. 그렇잖아요. 웬만큼 좋은 선택들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채우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지 보통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통 사람은 르호바람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선택들 몇 개를 해요. 인생의 어느 시즌은 좋은 선택들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점에서 나쁜 선택을 해요. 인생의 어떤 점은 나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선택의 결과와 나쁜 선택의 결과가 적당히 섞이더니 보통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놔서 미지근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보통의 현상이 나오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그걸 보통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르호보암을 형태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르호보암의 삶이 뭐가 나쁩니까? 되게 평범하고 괜찮은 삶이에요. 인생에 청년기에 큰 위기 있었고 장년기에 큰 위기 있었어요. 인생에 큰 위기 두 번쯤 누구나 겪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큰 위기 두 번 있어서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삶은 웬만큼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을 일반적으로는 안정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냥 웬만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르호보암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죠? 위대한 가능성 앞에서 멈춰버린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서울 시내 주행할 때는요. 와 이걸 어떻게 가? 라고 했을 때는 이 서울 시내 주행할 때 어떻게 샛길을 잘 알아서 막히는 길 피해가지고 우회하고 골목 가고 해서 이제 못 갈 수 있는 길은 싹싹싹싹 피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한남대교에서 이 양자 아이씨까지 이렇게 빨리 왔지? 라고 하고 쭉 빠져나온 다음에 그때에선 고속도에 올라가서 갓길에 차 대고 안 간 사람이에요.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 내가 아이를 키웁니다. 어떻게 돈이 없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아이랑 관계 맺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지? 근데 이제는 돈도 좀 생겨서 애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해줄 수 있고 애랑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럼 얘가 출발점이죠, 사실. 이제부터 아이한테 뭘 가르칠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될 거예요? 근데 종차침이죠. 그때부터 아이한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중학교 가면 그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해서 생긴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래된 얘기죠. 어려운 시기에, 특별하게 어려운 시기에 사귀기 시작한 연애는 오래 못 간다고 그러죠. 왜요?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은데 사귈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뛰어넘고 사귀었어요. 그럼 사귄 게 종차점이에요? 아니요. 아무리 힘들게 연애를 시작해도 사실은 여긴 종차점이 아니라 출발, 이제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할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걸 뛰어넘고 연애한 사람은 제로성이 되면 알아서 그 다음이 잘 되길 바라는 경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헤어진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로까지 어렵게 와놓고는 제로부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은 뭐니까? 제로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그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제로에서 플러스를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만들어 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더 좋은 삶이 사실 만들어지고 더 좋은 삶이 풀어지는 건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의 삶은요, 위대한 가능성 앞에서 멈춰버리는 삶이고 그래서 아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구절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과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 제게 하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했을까요? 르호보암은 자기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날 얘기할 때, 아, 나. 신앙 얘기할 때, 나. 아, 너의 신앙은 뭐니? 나. 아, 내가 예전에 내가 전쟁에 나가다가 이런 간증이 있어. 그 다음에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은혜롭고 지냈는지 몰라.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의 전쟁 때 이렇게 회개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어. 자기 인생에 잠깐 몇 년 일었던 일을 자기 자신인 것처럼 르호보암은 얘기할 거예요. 그게 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알아요?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3년은, 그 순간은 이 사람이 있었던 선한 일이긴 한데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더 많은 일상은 일상적인 기준과 일상적인 욕망과 상황에 맞춰서 가는 전형성을 갖고 그냥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이 은혜로운 장면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었지 그 사람에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선한 일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를 진멸하진 않았어. 이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이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인생에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전체를 바라보질 않고 내 인생에 있었던 어떤 선한 시기를 보면서 자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걔네 본 모습이에요. 걔네 가능성이고요. 내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능성 영역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내 인생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기 일정 시간에 2년 동안 하나님을 열렬히 섬겼으나 그 다음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 나는 그 정도의 신앙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땐 얘는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 지나갔을 뿐. 우리의 고민은 이거여야 돼요. 내가 나의 평범한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우리는 특별히 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선한 사람도 아니면 중간에 보통 사람이라고 나를 정의하고 보통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다윗처럼 대단한 위인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사울처럼 되게 특별한 악인이 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난 이 중간 영역에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이에요. 그런 성경 인물이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주님께 매달리겠죠. 일단 르호보암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냥 솔로몬처럼 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3년간 솔로몬과 같았거든요. 그 삶의 절반을 바꿀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사람. 그럼 르호보암이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 가운데 지지선이 문제가 있었어요. 지지선. 심적인 지지선. 이 정도면 좋은 왕이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르호보암의 심적인 지지선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르호보암의 심적 지지선은 부국강병이었어요. 나라가 부유하고 군대가 강하면 내가 좋은 왕이다. 르호보암은 부국강병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 3년간 부국강병을 이루어냈어요. 이제 나라가 부유해져서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요. 강병에서 외세가 우리를 침략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리적 지지선에 이르르잖아요. 내가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생겨나는 시간과 돈은 잉여예요. 잉여는 뭐예요? 사치를 위하죠. 내가 다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한 지점에 이르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남는 시간은 남는 거잖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치는 아 이게 뭐 좀 비싸도 시간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헛짓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이나 이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의 심리적 지지선이 낮으면요. 잉여가 아닌 것을 잉여로 판단하고 잉여가 아닌 것을 잉여로 판단하니까 그것을 사치적인 삶에 낭비하게 되고 그런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 투자되어야 되는 곳에 블랭크가 생기고 그 블랭크가 다시 한번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이 구도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의 기준이 뭐였어야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기준이 평등이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번도 못 가본 데가 있어요. 희년까지 가야 돼요. 희년까지. 평등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땅을 분배받고 똑같은 삶의 기회를 받는 것. 여러분 부국하였다고 하나 모든 사람이 부합니까? 아니요.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부하다고 하는 건 국가 전체의 이야기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랑 내가 잘 사는 거랑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잘 살게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희년을 고민을 했어야 돼요. 희년을 고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가에 돈이 필요해요. 나라에 쌓아놓은 돈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사람이 희년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 쌓아온 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을 압박해서 기득권이랑 싸워서 그 땅을 사야 돼요. 그 땅은 원래 주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평균을 맞춰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지의 국유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분배가 필요해요. 이러면 평등이 구축될 수 있어요. 국가가 힘이 있을 때, 중앙집권이 강할 때, 국가가 돈을 갖고 있을 때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얻은 게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갖고 자기 궁전을 짓죠. 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으니까. 기준선이 낮으니까. 부국강병하고 성전 지었으면 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을 잉여와 사치로 생각해. 잉여로 생각했으면 사치로 가니까. 그렇죠? 평등했어야 돼요. 평등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법적으로만 된다고 돼요? 아니죠. 이건 진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거에 동의하고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교육이 이루어져요. 영적 교육이. 공동체 영적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의 왕이 이제는 부국강병 됐으면 이제 겨우 그릇이 만들어진 거고 딴 나라에 침략할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고민 안 해도 되는 지점까지 왔으니까 크게는 그럼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체계와 내용을 만들어보자고 할 출발점에 섰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뭘 평범의 지지선을 넘어서야 돼요. 지지선을 높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좋은 신앙인인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내 기준이 이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이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하지 않고 힘든 일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거기서 절대 한 발짝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적인 지지선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 지지선이 정직하게.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신앙적으로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은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상의해서 가끔 하나님 도움 받고 그럼 은혜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격은 안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도 않고요. 그냥 마음 좀 편하고 상황 좀 괜찮은 그렇죠? 거기서 멈추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적인 지지선이에요. 뭐? 평안과 안정. 르호보암이 부국강병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심리적 지지선은요 평안과 안정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전쟁터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평안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까지 가야 돼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상황이 불안정하고 그러면 문제겠다고 생각해요. 안정까지는 가야 돼요. 사람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평안과 안정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안정돼도 속이 헛헛하면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도 편하고 먹고 살만하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심리적인 지지선이 거기에요. 거기서 멈춰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거기서 멈춰있는 이 잉여를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아무데나 투자하겠죠. 그리고 곧 문제가 생기겠죠. 그 루틴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세요. 어디까지 되고 싶으세요? 어디까지 하고 싶으세요? 높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높여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높여보세요. 그 잉여를 사치에 쓰지 마시고, 아니 그 잉여가 아닌 걸 자산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라고 하시는 그 자산을 잉여라고 말하고 함부로 쓰지 마시고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써야 할 그곳에 쓰기 시작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바꿔요. 그리고 그걸 가장 큰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기준을 어디까지 높여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 각 사람에 달려있겠죠. 기준을 어디까지 높여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어디까지 높여야 될지. 그럼 저 좋은 목사예요?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해. 흐름이 안 맞잖아. 아니에요? 일단은 제로 먼저 가야 되나? 네. 그런 얘기 있는데. 오케이.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좋은 목사예요. 그쵸?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여러분들 사운드가 녹음되는 건 아니니까 뭐. 참. 좋은 목사를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 잘하네. 다른 목사님 설교는 졸린데 말 잘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권위적이지 않아. 또 몇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내 기준은 뭐여야 될까? 내 교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좀 모여 있고 내 관계성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그럼 난 좋은 목사인가?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자는 게 아니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평가받자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종착지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진짜 멀리 갈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어요. 제 올해 소망. 제가 송구영 씨님한테 올해 받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말씀. 올해 소망. 앞으로도 내가 갖게 될 가장 큰 소망. 저는 올해 꿈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성자 알아요? 세인트. 김봉현. 성 김봉현. 성 빼고 할까? 성봉현. 이런 거잖아요.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멋이 안 나잖아. 이건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듣고 계세요? 사람 이름에 봉자 넣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사람 이름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개명 네. 좀 나이가 있어서 굳이 거기까지 해야 돼. 그 좀 고관절 걱정할게. 이름 괜찮을 것 같아. 하여튼 성 김보현. 그럼 누가 성자가 되겠다면 되게 웃기죠. 근데 두 가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무슨 뜻이에요? 성격을 하나님 닮으라는 얘기예요. 네 성품을 하나님 닮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품과 성격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태어났어요. 전 이런 기질로 이런 스타일로 전 이래요. 이러지 말고 내 성품과 내 기질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 사람이 성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좀 그래요? 성도는요 성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얘기해요. 성스러운 무리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은 되게 쉽게 쓰면서 성자란 말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성도라는 건 성자가 때로 몰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쟤들 다 성자인데 쟤들 몰려다녀. 쟤들 성도 성스러운 무리란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기준선은 거기에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좀 닮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니 내 삶의 영역이 내가 잘못했다가 죄송해요 똑바로 이렇게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윗처럼 이 르호밤처럼 이 패턴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참여하면 그것을 좀 이루어가고자 합니다라는 패턴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패턴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 2, 3 차이에요 진짜. 르호밤과 다윗은요 2, 3 차이에요. 여러분 르호밤이 나쁜 상황에서 제로일 때 고백의 수준이 절대 낮지 않다니까요. 그 수준을 자기들한테 파지티브하게 사용할 수만 있으면 네거티브를 해결할 때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파지티브를 위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그가 다윗까지 가는 건요 세네 발짝만 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주님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하셨는데 그럼 난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세네 발짝만 더 걸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완전 달라져요. 인생의 그림이. 그러니까 힘든 과정 다 해놓으시고 사람은 마이너스 제로까지 오는 게 어떤 의미든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땅 파고 기초공사하기 훨씬 더 어렵죠. 이게 건물 올리면 돼요. 이제. 그렇죠? 건물 올리면 돼요. 내가 그거 어렵게 했잖아요. 그럼 그 방식으로 계속 내가 이 삶의 현장에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여기서부터 바꿔나가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모양을 그리세요. 헬스장 처음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영적 모양이 어떤지 육적인 형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요. 제 육적인 형상과 영적인 형상에 닮아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처음에는 어릴 때는 좀 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목회자, 사역자의 길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하체운동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내면적인 영성보다 삶의 영성, 사역적 영성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설교 잘하고 싶잖아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잖아요. 책임감 있잖아요. 내가 좋은 목사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사역적 영성이에요. 삶의 영성이에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목회자가, 내 자신이 이 일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상체운동만 더 열심히 하는 꼴이에요. 상체 운동 열심히 해서 여기가 빵빵하게 느껴진다고 다리 근육이 자연히 붙지 않아요. 그렇게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내가 내면적으로는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 지금 그 상태예요. 사역적 영성은 이것도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근데 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근육 중에 그나마 사역적 영성이 좀 나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내 내면적 영성은 좀 더 취약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가장 큰 단점은 군사람 없는 체험을 만드는 거예요. 내 죄를 직면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며 그분이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부분들에 제일 취약해요. 인내, 절제. 그럼 제 체형이 대충 보이잖아요. 제 몸보다 별로죠. 제 체형이 대충 보여요. 아, 내가 남들을 돕고 삶을 꾸려나가고 삶을 풀어나가는 능력들은 좀 있는데 정말 나 혼자 주님을 만나면서 중심 잡는 것들은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내 단점을 해결하는 건 되게 무관심하구나. 내가 팔 운동하는 건 좋아하고 다리 운동은 가끔 하지만 유산소를 안 하네. 나오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싶다. 내가 사역적 영성도 삶의 영성은 조금 더 커져서 그냥 목사님 뭐 존내 정도가 아니고 교문 목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각 사람의 선한 영역,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한 자로 세운 데까지 좀 내가 그 과정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중심이 더 잘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는 그 핵심 가운데 내 자신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좀 군사 없는 몸매여서 내 안에 조금 더 선량하게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을 넘어서기 위한 그림을 갖고 그 그림에서 움직여 나가고 그게 진짜 되는 걸 경험해 나가는 거. 그러면 이 영적인 역동성을 갖는 게 좀 필요해요. 이런 영적인 역동성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그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대체 가능한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고 싶어요. 나는 좀 유니크하고 싶어. 난 대체 불가능이야. 저 사람은 자를 수가 없어. 왜? 일을 저렇게 하는 쟤밖에 없어. 못 찾아. 이런 거 되고 싶어요. 특별해지고 싶어요. 아, 저 사람은 되게 특별한 일을 하는구나. 특별한 삶을 사는구나. 특별해지고 싶어요. 아, 쟤 모두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네. 제가 입은 옷은 누구도 입고 있는 옷이야. 제가 먹는 음식은 누구도 먹는 음식이고 뭐 그런 거 싫어요. 우리는 좀 특별하게 먹어요. 그래서 아, 너 거기 몰라? 이거 진짜 맛있는 데인데. 그거 인스타 올리는 거 되게 기뻐해요. 난 특별해지고 싶어요. 난 유니크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가치를 느끼죠.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뿐. 그렇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할 뿐이에요. 내가 CEO를 하건 직원을 하건 공무원을 하건 창업을 하건 그것이 특별하고 창업은 특별하고 대통령은 특별하고 CEO는 특별하고 공무원은 특별하지 않고 직원은 특별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일하는 건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론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계급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무슨 기준을 붙여서 누군가를 귀족이라고 부르고 싶어하고 그것 본인이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나잖아요. 끝없이 싸워나가는 게 차별 아닙니까? 그럼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다른 게 있을 뿐. 사회적으로는 각자의 다른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회적으로는 보통 사람이 되고 싶어하십시오. 소시민이 되고 싶어하세요. 소시민이 안 되려고 자기는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렇죠? 난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해서 대단히 잘하고 싶은 목사들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난 특별한 CEO가 되려고 해서 대단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해지는 목적을 갖고 뭘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엉클어뜨리게 돼 있어요. 때때로 누군가 특별한 소명을 맡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그게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런 일을 하는 기간이 있을 뿐. 사회적으로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재밌어요. 사회적으로는 되게 특별해지고 싶어하고요. 영적으로는 되게 평범해지고 싶어요. 많은 신앙인들을 물어볼 때 영적으로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영적으로 평범해지고 싶어요. 다윗을 닮을까 두렵고 솔로몬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으며 사무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길 바라요. 욥은 말도 꺼내지 마! 약간요. 어디서 욥 같은 얘기를 하고 욥을 욥을 본문으로만 정해봐요. 그날 설교 분위기 안 좋습니다. 누구도 욥을 본받고 도전받고 싫어해요. 알거든. 평범해지고 싶어요. 왜? 왜? 영적으로 특별해지는 건 고생스러울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죠. 내 평안과 안정이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특별해지는 걸 어떻게 배웠어요? 이건 여러분들 탓만은 아니에요. 잘못 배웠어요. 영적으로 특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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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해지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배웠어요. 순교. 가장 특별한 건 갑자기 누군가를 여러분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시대적으로 벌어진 일이지. 2000년 교회사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를 성숙해지면 어딘가 갑자기 나는 모든 돈과 가족을 버리고 저 아프리카 남부로 가서 사살당해라 이러지 않으실 테니까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가 대동강변에 피를 뿌렸더니 네 피도 뿌리 이러지 않으실 테니까 여러분 그 평균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저항감을 만드셨는지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평균이 얼마나 많은 영적 저항감을 만드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특별해진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내면의 중심이 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강인함을 어떻게 여러분 가끔 뭐 내적인 함몰의 현상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싱크홀이 막 생기지 않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뭐 멀쩡한 살다 갑자기 퍽 우울하고 퍽퍽퍽 왜 생겨요? 여러분 내면의 형성 문제잖아요. 삶의 혼란기에 던져져 있지 않으세요? 자, 남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어떤 말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일이 어렵고 안 풀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숙제들 있잖아요. 근데 삶의 형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싫어요? 진짜 싫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군살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군살이 있으면 옷을 사잖아요. 우리는 가릴 수 있게. 오 이렇게 핏이 야 살이 안 보이고 마치 몸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저도 이 펑펑한 옷을 당분간 입고 다닐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단점 때문에 제일 불편한 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 때문에 제일 어려운 건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사실 내가 제일 해결하고 싶은 게 내 자신이에요. 그걸 가리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바꾸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진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군살 없는 몸으로 다시 한번 쫙 돼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사회적으로 특별해지고 영적으로 평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특별해지고 사회적으로 평범해지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보통 정도에 머물러 있는 몇 가지 하나님을 믿는 장점은 있지만 몇 가지 하나님을 안 믿는 단점 때문에 적절하게 어울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특별함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심적인 지지선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바꾸시면 하나님께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꾸시면 하나님께 그 부분에도 일하실 거예요. 내가 열어야 하나님께서 초대되십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칩니다. 아, 뭐 자꾸 사적으로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셨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55명 중에 53등 할 때, 54등이 서장훈이고 55등이 야구부일 때 그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세상 듣다 듣다 바보 같은 얘기죠. 여러분 저 휘문중학교 다녔는데 저희 중학교는 하위 10%는요 학교 잡아놨어요. 집에 못 가요. 중1, 2학년이가 지금 중1인데 그 중1짜리가 학교에 갔는데 처음에 입학 성적 테스트 그거 봐서 하위 20% 걸리면 자율학습이에요. 그 자율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율학습이에요. 9시 반까지 학교 도서관에 있다 가야 돼요. 아침에 학교 갔더니 날 붙잡아놓고 학교 끝났더니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것이니까 집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를 도서관을 보내서 거기 또 저를 묶어놔요. 그냥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주거나 뭐 설명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전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인간은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그 시간을 견디고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죠. 저와 함께 하는 저와 비슷하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고민하고 조용하게 핸드폰도 없이 정자 흐르는 도서관에서 함께 앉아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할지 서로 있잖아요. 쪽지를 보내고 기득거리고 욕하고 있잖아요. 시간들을 견디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얘가 계속 앉아있는데 안 하죠. 안 올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넌 형처럼 쓸데없이 넌 형처럼 대학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넌 그냥 내 밑에서 사업을 배워라. 말이 좋아 사업이 이제 가구점을 하셨는데 출근해봤더니 제품 번호 외우라고 그러고 침대 분해 조립하게 하고 장롱 배달시키고 잘하고 있다고 하고 월급도 안 주고 그리고 새벽에는 그때는 광고 찌라시 돌리는 게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새벽에 광고 찌라시 아파트에 돌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저를 뿌듯해하시고 네 이거 물려받아라. 제 꿈 단 하나였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어. 너무너무. 왜? 놀려고. 놀려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2가 되는 여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성적이 쑥쑥 올랐습니다. 왜? 워낙 안 했으니까. 40몇 등이었으니까. 10몇 등까지 금방 갔어요. 왜? 한 20몇 등 해도 에이 뭐 그렇게 해봐야 뭐. 아버지가 자꾸 저에게 눈독을 들이시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진심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보여주세요. 교회 앉아 앉아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세요? 세속적인 얘기 해봅시다. 인간적으로 가끔 이 전교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셨던 분들 예배 은혜 못 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막 그러다가 어떤 경우로 남의 숨겨 오셨어요. 처음 3개월 동안 얘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예배 오면 울어. 오면 울고 말씀을 뭐 듣고 주중에 또 듣고 너무 달고 말씀을 얘기하고 막 3개월 딱 지나면 일단 주중에 다시 듣는 게 사라져요. 그 다음에 정시에 오는 게 사라지고요. 그리고 눈빛이 풀리죠. 보다 보니까 별로야? 설교 듣다 보니까 그저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높은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에 좀 더 도전하라고 하면 뭔가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양육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건 공부 못하는 애가 아 그럼 학원을 좀 다녀볼까?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원 가면 좋은 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 하나만을 드려도요 일주일에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고 내가 특별히 성경 공부 안 해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보고 주중에 한 번 더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그냥 뭐 듣다 말다 그래서 이때도 별로 이해된 게 없는데 주중에도 이해된 거 없고 그 상태도 뭐 이런 저런 정보를 접해봐야 걔 그냥 수업도 안 듣고 과외도 안 듣는데 수업하지 과외하지 학원 보내지 잡아 돌려봐야 애는 아는 거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 다 해봤어요. 진짜 불법 합번을 넘나들며 정말 어머니가 저한테 돈치를 하셨어요. 안 돼요. 근데 어머니 그렇게 돈질하셔도 안 되시는 걸 아버지가 한큐 해결하신 거예요. 넌 사업을 할 수 있다. 침대를 분해조립해라.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어. 난 4년만 더 놀면 되니까. 그러면 신앙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괜히 그냥 부담돼 목사님 하라고 하고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 주중 예배 해야지 내가 너무 예배만 드린 것 같아 그래서 주중에 그냥 큐티 책 하나 사갖고 근데 요새는 근데 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 얘기죠. 여러분 직장에서 후배들 들어와서 그렇게 일하는 애들 보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얘기하잖아요. 이거 새로 들어와서 지금 빨리 일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일련해봐라. 네가 너한테 뭐가 남는지. 너 이 자리도 못 지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신앙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원히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전 이 말씀을 그냥 뭐 설교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하신 말씀. 너 27년 다녔고 제가 70세 중반까지 살면 저 27년 더 다녀요. 교회. 진짜 오래 다니는 거지. 그쵸? 근데 27년을 다녔는데 제가 보니까 27년 중에 좀 부끄럽지 않으면 얘기할게요. 대충 다닌 기간이 너무 많아요. 대충 다닌 기간이 너무 많아요. 사역적 명성이야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잡혀서 억지로 훈련하고 억지로 연습하고 교회에서 중보하고 했겠지만 내가 내 자신의 개인 김봉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처음 주님을 알았던 기쁨과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하나님과 뭔가 함께 해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했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 기간들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했던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1년을 했을 뭐 다녔지만 정말 한 건 3개월이고 정말 바뀐 건 3개월이에요. 나머지 그냥 무너지지 않게 유지만 했을 뿐 영적으로도 비슷하더라는 거. 내가 정말 달라붙어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세워지겠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유지를 시켰죠. 그걸 안 했으면 큰일 났겠지. 그걸 무너져 내렸으니까.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유지를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달라붙었으면 전 진짜 성자가 되고 싶어요. 야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성자 한번 찍고 죽어야죠. 약간 이런 마음 없어요? 성자 한번 찍고 죽자 우리. 야 하나님 뭐지? 이게 성자인데? 이런 거 해서 우리 모여다니면 쟤 성자들끼리 모여다닌다. 쟤 성도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해봐요. 쟤들 성자인데 몰려다니는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게 간지나잖아. 성자는 간지란 단어가 안 어울린가? 하여튼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과 인격과 역량을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이 안정된 데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 포션을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가 마이너스에서부터 상당 부분이 해결돼요. 상당 부분이 해결돼요. 정말 상당 부분이 해결돼요. 내 포션을 평안과 안정으로 잡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뭐 할 건데. 여러분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동기부여가 잘 돼요? 근데 놀 수는 없으니까 그거 준비해요. 그거 잘 돼요? 그거 잘 안 돼요. 여러분 결혼 자체 회의적인데 소개팅하다 태도가 괜찮을까? 내가 연애를 한다고 뭐가 될 거야? 결혼한다 한들 뭐 이런 생각인데 뭐가 될까? 안 돼요. 포션이 이 재료를 넘어서 이 재료는 지나가는 귀착점이고 이 재료를 넘어서 내가 저기까지 간다는 생각이 있어야 내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그래 내가 그냥 너무 지금은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정도면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그래서 조금은 붙자. 이 정도 말고 정말 은혜를 향한 지향점. 나 오늘 잔으로 되게 많이 하지. 좋잖아. 성도. 성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꿈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갈 때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죠. 여러분 요즘에 핫하신 분이죠. 전 김생민 영수증을 거의 정중에서 다 들었어요. 그걸 다 들으면 효과가 있어요. 편의점에 들어간 게 불편해져요. 그건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카페는 혼자 진짜 못 들어가겠어요. 불편해져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분이 하셨던 명언 중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 빚이 많은데 그거 갖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셨어요. 얼마를 모으고 싶다고 했더니 그분이 꽝꽝꽝 치면서 빚 먼저 갚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돈 모을 생각하지 말고 빚 먼저 갚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이 전성기에서 많이 떨어져 계셨습니까? 일단 거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이 전성기 언제예요? 그걸 돌아갑시다. 근데 거기 종착점 아니야. 거기 출발점이에요. 거기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또 한참 갈 수 있어요. 스물 몇 살 때 은혜 받았던 그날이 여러분들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스무 살 때 신앙의 전성기였다, 서른 살 때 신앙의 전성기였다, 그때 참 은혜로 왔는데,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포션을 그렇게 뒤에 찍어붙여 이 사람이 인생이 앞으로 갈 수가 있나?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를 스물다섯 살로 찍었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하겠어요? 스물다섯 살에게 신앙이 좋아봤자지. 신앙의 전성기는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의 전성기에서 많이 물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까지 빨리 돌아가세요. 한번 했던 몸은 금방 돼요. 내가 운동했다가 한번 몸 만들었는데 퍼졌어요. 거기까지는 금방 가요. 거기까지는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멀리 갈 수 있어요. 그 기대를 갖고 한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설교를 제가 먼저 듣는 거니까. 이 설교를 제가 먼저 듣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걸 전하는 거니까. 이 설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고민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선한 일도 있었다라는 소식은 절대 안 듣고 싶습니다. 야, 그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현, 너 참, 아 그래, 너 참 선한 일도 있었지. 너 25살까지, 30살까지는 참 선하게 잘했고, 또 38살에서 33살까지는, 43살까지는 선하게 잘했고, 50에서 53세 정도까지 선하게 잘했고, 너 한 세 번 진짜 선하게 잘하더라. 내 인생에 선한 일도 있었던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널 저주, 지옥 보내지 않았잖아. 그래? 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네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네가 내 앞에서 선한 자이고 내가 네 중심을 본데 네가 내 앞에서 선한 자이고 더 선하고자 하는 자이며 선하게 될 수 있는 자라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한편 그런 자에게 알려주셔서 내 인생에 있었던 선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인생에 있었던 선한 일들을 추억하고 내 인생에 있었던 선한 일들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제가 드립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평범의 기준을 갖고 계셨다면 기준을 지금 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남의 손길에 찾아오신 상당 분들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신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지 올 때랑 그 다음에 태도가 좀 많이 달라져서 하여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하는 걸 여러분 잘 못 가르쳐서 미안한데 나도 고민 중이라. 방향만 안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 닮아가고 주님을 변화되며 여러분의 갠싱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떠신지 그냥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 요즘에 전성기에도 한참 못 미치십니까? 여러분들 잘했던 때도 한참 못 미치십니까? 혹시 아, 그럼 우리 거기를 일단 돌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이거보다 은혜롭게 살았었는데 그 은혜에서 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게 뭔지 알고 있어요. 주님과 거기로 돌아가게 하죠. 지금 몇 년째 웬만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좀 더 가봅시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좀 더 성숙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서 좀 더 변화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 앞에 닮아있는 사람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만 생각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막다른 길이고 여기가 종착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거기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재정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관계적인 숙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내면의 문제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제가 문제 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가 풀어져가는 것을 기대하오나 제가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그냥 여기서 뿌리 내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주어진 자산과 기회를 내 시간과 능력을 제가 잉여라고 생각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사용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그걸 통해서 내 주변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내가 보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전의 은혜도 혹시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먼저 거기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까지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출발점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가졌던 그 영혼과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그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하셔서 내가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 출발점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하고 싶어 할 때 주님께 도우실 것인데 제가 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제대로 서서 제대로 집중하여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함께 채워